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 주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인 조직신학을 감히 부족한 종이 정리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마땅히 교리 체계와 또 윤리적 교훈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줄 압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개혁신학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 체계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젊은이들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귀한 종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 이 시간이나 이 이후의 시간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를 계속해서 속죄 사역의 진리의 이제 또 중요한 한 내용을 한 시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속죄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자들은 누구였는가? 누구를 위하여 속량하셨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대상은 누구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에 대해서 역사상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 속죄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 속죄설입니다. 보편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견해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견해의 핵심적인 생각은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결단하는 데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우스주의. 교회 역사상 우리가 천주교에도 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종교개혁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의 목사가 그런 이탈된 견해를 가져서 정죄되었는데 알미니우스 그리고 그 후에 요한 웨슬레이 오늘날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의 일부도 그런 알미니우스주의의 경향 혹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란 알미니안이즘은 알미니우스주의와 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기본이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 사람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이와 구별해서 제한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하셨다는 견해이고 이것이 개혁신학의 내용이고 또 성경적 그런 교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인류 중 일부, 즉 그가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전체를 위해, 즉 인류 전체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전도할 때 전도자의 실제적 마음가짐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택자들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인가? 마음가짐의 문제죠. 또 구원 얻은 자들의 구원의 보장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문제죠.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자기의 결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또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끝까지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결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 문제에.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단지 사람의 결심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가, 그런 문제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사실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해야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사람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사실은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죠. 구원이 무엇에 의한 것인가. 자, 제한속죄의 근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한속죄가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자들을 위한 속죄였다라는 교리, 진리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와 특히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의 제한성, 즉 제한적 속죄를 성경 진리로 고백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다. 이게 섭리신앙이죠. 주권적 섭리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다음 세 가지의 요점으로 서술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진리를 밝히 가르치며 또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하여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밝히 가르칩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요나 2장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병에서의 치료든, 또 죽을 지경에서 위기에서의 구원이든,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더욱이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예,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또 열심을 다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원하기도 하고 다른 박질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유해져서 믿어볼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바로처럼 강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도 그는 능히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또 멸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그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지고 신앙 고백한 것은 본인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깨달음과 지식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도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마음이 열려서 믿어본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된 것이다. 분명하죠.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구원은 깨달음은 깨달음과 지식과 회개와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또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도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 택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여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택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신 자들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선행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효력이 있다. 그것이 예,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말은 구원이 결국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보입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사람의 구원이 오직 사람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신이 회개하고 믿고 하는 결심 귀하고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순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주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사람의 구원의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 속죄설은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결정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바르다는 말씀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 보편 속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긴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택자들을 변화시켜서 예, 강팍한 핍박자 사울이라도 변화시켜서 예, 하나님의 종을 삼고 또 당자 어거스틴도 변화시켜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인가? 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선택이라는 말이 이것을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으시다면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별하여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자기 사람들 혹은 자기의 양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구별되죠. 세상과 구별해서 내게 주신 자들 제한적인 그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피 흘려 속량하시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다. 그냥 보편적인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차별하여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건 제한적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수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의 이름이죠. 아드마같이 수보임같이 너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방 나라들과 다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죠.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것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8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메시아가 담당했다. 그럼 메시아가 담당하시는 그 우리는 무엇이냐. 인류 전체가 아니고 택자들을 제한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우리라는 말이 구원의 제한성을 보인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 우리가 형벌받을 내 백성이라고 제한적인 우리라는 것을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것은 그것은 택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혹은 의롭다 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의롭다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많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에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흘리시는 속죄의 피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은 제한된 택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선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 주의는 주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는 보편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 한 보편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인데 보편 구원은 명백히 비성경적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지요. 그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더 적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편구원은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알미니스주의도 보편구원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속죄를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는 보편구원을 주장하지 않는 한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쳐다보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만 선택하시고 구원하느냐.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옹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구원하면 되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옹호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선택의 진리가 있다. 그래 말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진리. 두 번째는 선택의 진리고 셋째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속죄의 본질적 성격에 있습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본질적 성격. 속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는 앞에서 우리가 들었죠. 성경적 속죄의 개념, 제사, 속상이라는 expiation, 또 구속이라는 것, 또 유화라는 유화, propitiation, 또 화목 이런 내 성경적인 단어 내 단어가 속죄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또 역사적 또 객관적 또 대리적 완전함 이 내 성격이 속죄의 성격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 값을 주고 사시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속죄고 우리가 속죄의 진리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말해야죠.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죄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셨다. 그게 속죄 개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속죄를 했는 속죄가 뭔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책을 짊어지신 것이고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것이 실패한다? 그렇게 그 속죄를 했는데 그가 지옥 간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곧 영원전에 선택된 자들 곧 그의 양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들 바로 그가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우리가 읽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실패치 않는 이것이 속죄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받을 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값을 다 담당하셨는데,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피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 속죄설은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보편 구원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 진리가 아니죠.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오는 사람보다 놀러 다니고 스포츠 경기장 가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도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에 얻는 자는 적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죠. 구원 얻은 자를 14만 4천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합니다. 14만 4천 되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 얻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을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일컫는 분이 있죠. 존 오웬은 제한 속죄의 진리를 증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부께서 그의 진노를 부과하시고 성자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1.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든지 2. 일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혹은 3.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의 죄들을 위해서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경우가 참되다면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의 죄라고 하다면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조금씩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면 사람이 결국 자기의 책임을 행위로 구원 얻어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으니까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두 번째가 참되다면 그러니까 일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게 참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택자 된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믿는 진리다. 그리 말하고 예? 그러나 만일 첫 번째가 참되다면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라는 말이 참되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한다. 나는 묻는다. 이 불신앙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것이다. 만일 주께서 받으셨다면 왜 그것이 주께서 대속하신 그들의 다른 죄들 이상으로 그들에게 방해가 되어야 하는가? 만일 주께서 그것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세 번째 견해가 되니까 그거는 다 모두가 실패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 내용만 일부분의 사람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것만이 바른 진리다. 그렇게 논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서 표현한 말이겠죠. 자, 그만큼 우리가 제한 속죄의 근거를 세 가지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속죄는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류 전체일 수 없고 택자들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진리는 이와 같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충분한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보편 속죄설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은 앞에 말한 제한 속죄의 논리적 근거와 또 성경의 근거 구절들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상호간의 모순을 배제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자에게는 그와 모순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상호간의 모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편 속죄서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을 검토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에스겔 18장 23절 33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 두 구절 많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잘 그들이 고의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함과 의로움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켜서 살라 그렇게 주신 것이지 죽으라고 율법을 주십니까? 지켜서 살라고 주신 일반적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그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의 적극적 의지 혹은 특별한 의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위에서 언급된 진리들, 즉 선택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진리에 우리가 세 가지 근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고 선택의 진리가 있고 또 속죄의 본질적 성격이 그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와 조화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진리가 분명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신 대속죄물이셨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마지막 심판과 지옥 형벌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선택과 제한 속죄를 증거하는 성경 진리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상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세상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략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은 엄격히 말하면 택자들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택자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증거할 뿐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 유명한 구절도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등의 성경 진리의 빛 아래 해석되어야 하고 성경의 그런 진리들과 충돌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보이는 구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면은,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제한성,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보이는 많은 구절들, 즉 선택의 진리를 보이는 구절들과 모순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모순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구절도 다른 구절들과 조화시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18장 23절과 비슷하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의지가 곧 그의 적극적 구원 의지와 동일하진 않다. 앞에서 말했죠. 일반 의지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의지, 적극적 의지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둘째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대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모든이 대략적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런데 모든이 이 세상 모두는 아니죠. 좀 대략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것도 대략적이죠. 제한적이죠. 매우.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은 딱 제한적인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거기에 모든도 역시 그렇고 제한적이고 대략적이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두가 버렸다. 바울을 버리지 않고 진실이 믿는 사람도 아시아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다 버렸다. 그렇게 표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돌아가고 한 10명 쭉 남았으면 우리는 표현하기를 다 갔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병에 물이 가득 탔는데 많이 마시고 한 5분의 1, 10분의 1쯤 남았으면 누가 이거 다 마셨는가 그렇게 표현하죠. 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이런 대략적 표현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다. 또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일반적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가르치든지 또 대략적 의미이든지 아니면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런 표현도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다. 이 구절도 보편 속죄를 증거하는 구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제한 속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분명한 여러 구절들이 그래서 이 구절도 다른 구절들과 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략적 의미나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모든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르칠 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대략적 의미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제한적 의미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조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순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때때로 언급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구절도 온 세상의 죄라는 이 구절도 제한 속죄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과 조화시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본절의 온 세상은 대략적 표현이든지 세상의 모든 택자들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는 한 성령께서 동일한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 신약교회에 주셨으므로 성경 진리 간에 모순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제한속죄를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한속죄의 진리는 어떤 이들이 오해하듯이 전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택과 속죄와 속죄뿐 아니라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속죄와 전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필수 과정이고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전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화시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믿는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오히려 더욱 담대히 낙심치 말고 전한다고 금방 모두들이 다 믿지 않는 것 같아도 택자들은 믿을 것을 믿고 낙심치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진리는 성경에 풍성한 근거가 있고 또 논리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제한 속죄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한 속죄의 세 가지 근거 좀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았고 보편 속죄설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은 이 분명한 제한 속죄의 근거와 그 구절들에 조화되게 그것을 조화시켜서 이해해야지 그 구절만 따로 떨어서 이건 보편 속죄라 그렇게 주장하면 성경을 서로 모순되게 보는 오류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의 분명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 제한 속죄의 교리, 진리를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엄격하게 이 하나님의 택한 선택의 진리가 있고 택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택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도 실패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고 또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한편 이 은혜의 진리는 참으로 두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지 않으셨고 어떤 이들을 버려두셨고 또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두려운 진리 또 은혜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또 믿음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